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우상혁 선수라는 분이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은메달, 높이뛰기 은메달 땄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에 높이뛰기에 관심이 없는데 또 누군가 싶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엄청 얕은 잘하고 뭐 재밌게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높이뛰기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물론 뒤에서 돕고 섬기는 사람이 많겠지만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물론 개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여도 그 팀 안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수들끼리 협력하지 않고 하면 아무리 뭐 손흥민같이 대단한 선수여도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축구 같은 야구 같은 경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도 보면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개인전 아니고 단체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혼자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내 옆에 누가 있어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도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자꾸 모여야 된다고, 모이기 싫어하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하튼 모여가지고 함께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주 유일한 길,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모이면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옆에 한번 누가 앉아있는지 보시죠.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도님처럼 좋은 분이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어도 항상 좋으냐?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데도 우리한테 상처 주고 좋은 사람인데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꽤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봤는데요. 거기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전부 다 훌륭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가끔씩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인생에 한두 가지 좀 어려운 문제, 뭐 저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제일 은혜되는 사람은 삼손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거든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잘려진 뒤로 이게 힘을 잃었는데, 사실 그 머리카락이 나시린의 표지로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특징 중에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게 머리카락.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잘려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힘을 다 잃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진짜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걸 봐서 아마 전당 가면 삼손이 있을 건데 엄청 부끄러워하겠죠. 엄청 창피해하고, 삼손이세요? 이러면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게 좋지 못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순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삭이 제일 유순한 사람처럼. 그런데 이삭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둘이 편애해가지고 생기는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것은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삭은요 에서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에서가요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요. 이때가 유목문화고 싸움이 잦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은요, 짐승만 사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칠고 아주 용맹하고 능력 있는, 그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에서는요 쌍둥이인데 장가도 빨리 가고 여러 아내도 거느리고, 이게 그 시대의 능력자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에서는 엄청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거죠. 문제는 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에서는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같은 거였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특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팔아먹어버린 에서, 망령된 사람. 요컨대 에서는 당시의 엘리트인데 잘난 사람인데, 이런 요즘 우리로 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어디 가나 유세할 만큼, 떵떵거릴 만큼 좋은 직업을 가진 아주 멋진 친구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는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에서를 이삭이 좋아했어요.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삭은 그만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도 보면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하튼 속임수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하게 됐어요. 야곱이 바딴 아람에 가가지고 20년이 넘게 살다가 왔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자기가 곧 죽는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다 소리하지 말고 어떻게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지 이런 생각해야지, 나 이제 곧 죽을지 몰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실상 그 20년이 넘는 세월이 사실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세월이고 맨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인데 보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댕기는데 이를테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쓴뿌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다른 사람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의 삶을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쓴뿌리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16절에 교회 안에서 바람 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지난번에 묵상할 때 보면 고린도 전서 5장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댕긴다고 하는데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애서 같은 망령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없는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가룟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옆에서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실 때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나눠주셨거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받아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그게 막 진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런 엄청난 일을 자기가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뭐 할 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조심하라 그러면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과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니 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18절부터 21절은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이 부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서, 얼마나 겁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겁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위기 잡고 막 엄청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그 말씀 듣고요, 순종 안 해요. 이 말씀 들었는데 그때는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그 말씀 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무섭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는 그 신의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들었는데 우리는 시내산 아래로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셨는지 우리 이미 듣고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리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고 레위지파 제사장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분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제사법 이런 거는 다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실체다. 그리고 구약시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어도 그 선지자는 전령인가 하면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저거는 2절이네요. 1절이 없네요.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 셨느니라.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전령,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니 전령이 전해준 말씀을 무시한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 너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무시한 채로 그 무시하고 대충 살다가 그냥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야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을 하나님이 진동하셔가지고 출애굽기 19장 그 장면을 보면 산이 막 떨렸다 그러거든요. 시내산이 떨리는 그 광경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퍼버릴 날이 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과 온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오늘 본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문화와 문명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을, 진동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집어 퍼버리시고 모든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다 심판하실 때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변함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텐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염두에 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그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사실 뭐 세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해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요, 얼마나 엄청난 경고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내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세에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만 이야기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거든요.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주님을 열심히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거 당연한 일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거는요, 문자적으로 하자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를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져 죄의 정가, 의의 정가,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정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래서 두 가지 교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미 거룩한, 이미 의로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의로움과 거룩함은요, 우리의 신분인 거죠. 신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맏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 오빠, 큰오빠쯤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들은. 이를테면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을 의논해가지고 맏아들 하는데요. 큰오빠예요. 딱 여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그건 우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다 한 근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형제가 많은데요, 가끔씩 사람 노릇 못하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 대접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모든 형제가 다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저놈은 내 자식 아니야, 뭐 우리 형제 아니야 이렇게 모르는 척.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큰 형님 되시고 큰 오빠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아이고 교회가 병든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잠자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부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피로 갚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에요. 그거는 신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선생님이다.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교회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인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는 거죠. 이를테면 목사인데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죠. 집사들은 집사다운 집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신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또 다른 문제. 음행이 뭡니까? 이를테면 장가를 갔으면 한 여인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바람을 피는 거죠. 그거는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매임받은 인생을 살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면, 어제 묵상했던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2장 11절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뭐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를 혼도 내시고 그러면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 사는 거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야 된다.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안 돼요. 함께 함께 거룩하게 살아야죠. 내만 거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거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우리 주변에 쓴뿌리 노릇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우리 주변에 음행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우리 주변에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은 없는가? 이런 거를 살피라, 살피라. 16절에.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길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고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셨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쳐서 참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뜻받들어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함께 더불어 함께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도요. 예배도 예배당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거고요. 말씀 묵상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고요. 기도도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요즘 묵상 제대로 하고 있니? 너는 요즘 기도 제대로 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서로서로를 깨워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혼자 거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해야 되거든요. 화평함이 중요해요.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는 것은요 인간관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아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관계 좋은 사람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 좋기 쉽지 않아요. 저같이 성품 좋은 사람 저같이 착한 사람도요 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질시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엄청 교만한 사람을 본 듯이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좋은 성품을 가진 훌륭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는 거 어렵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성경에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요 용서와 용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에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용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며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이어가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께 제대로 순종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내 헌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또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요, 용서할 줄 아는 능력, 용서를 경험한 은총, 그것이 천국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하는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에요.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예를 들면 1조, 여러분은 1조가 얼마나 되는지 뭐 헤아려지십니까? 하도 몇 조 떼먹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가지고 뭐 조조 뭐 이렇게 하는데 1조 헤아릴 수 없는 돈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야 구경도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는 그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쯤 돼요. 따지면. 이를테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쯤 된다고 해야 되겠네. 1000만 원쯤 돼요. 1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000만 원은 이게 큰 돈이거든요. 확 와닿잖아요. 1000만 원.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100데나리온쯤은 이거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다시 잡아와가지고 너 1만 달란트 탕감.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러 빚진 사람 이야기의 결론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 용서받은 거 있잖냐, 너 탕감받은 거 있잖냐, 그러니까 너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너한테 빚진 사람, 너한테 잘못한, 너한테 상처 준 사람, 너한테 참 네가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100데나리온 그거 현실적인 거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1만 달러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주기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거꾸로 된 것 같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왜 이걸 거꾸로 기도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주장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용서가 내 것이다고 말하려고 하면 나한테 빚진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주는 거, 이게 먼저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주기도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분노와 그 앙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용서하면 자유를 누려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잘하고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나는 잘한다고 한 말인데 그분이 상처를 받았대요. 나는 도와준답시고 한 일인데 그분은 기분이 나쁘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생에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가. 나는 속이 상한데 보면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속은 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 그런 원통한 마음, 그런 억울한 마음, 그런 화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완악해지고요. 그게 영혼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쓴뿌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세능을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뭐 얽힌 감정이 있어가지고 멀리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내가 저 분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저분이 나를 용서해 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나만 그냥 따지지 않고 내가 용서해 주기, 그러면서 용서 용납.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교회 오면 다 끌어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해서 용서 용납을 통해서 사랑이 싹 드는 곳, 그곳이 교회. 교회 그런 사랑이 넘쳐날수록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거룩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화평함도, 좋은 관계도 문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은 단체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오늘 매일 비차 서로 권면하면서, 야,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좀 책망이라도 하면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곳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성도고, 우리가 함께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우리가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이 은혜 누리는 복된 성도,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